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으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몸과 마음이 또 영이 고정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가정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라.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예. 당연히 이것은 이제 마귀의 관점인 것이지요. 예. 제가 올해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이렇게 이제 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 뭘 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 중에 제가 이제 올해 이 표를 교회 전체 표로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숙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그 육체적 결합과 혼적 또는 영적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제도, 이것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설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어떤 것을 인간이 변경하는 것, 이것은 죄악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결합을 통한 이 결혼 제도가 영원까지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우리가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것이 없다. 예수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놓으신 제도가 이 결혼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오히려 세우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것들을 파괴할 때 주로 그 인간의 죄성을 부추깁니다. 그 죄성을 자극하고 유혹을 받게 해서 유혹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또 심지어 속임수를 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 가정,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당연히 교회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파괴시킬 수 있다면 마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파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성경의 그 몇 가지 사건들을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서 그것을 그 사건들을 결혼과 가정의 관점에서 조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언급하게 될 텐데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사건 자체 전반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결혼의 관점에서, 결혼과 가정의 관점에서 제가 이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그 사건 하나하나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노력은 우리가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제 지난 다섯 시간에 걸쳐서 전한 그 이제 결혼에 관한 그 말씀들, 그것이 뭐 뛰어난 그런 어떤 설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못 들은 분이 계시면 꼭 그것들을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혼과 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이 길고 긴 이 시도가 이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귀가 이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장면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이브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담이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못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되는 여자에게 이제 접근했습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이 인간이 범죄하게 했을 때 당연히 이것은 이브와 또 이제 그 후속으로 아담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결혼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브를 아담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이브를 아담과 갈라놓으려는 시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이 아내를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혼적이죠.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분리시키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내는 먹었습니다. 아내는 죄인이 되었고 그 안에 죄인인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무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담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아내가 자기에게 지금 똑같이 범죄하자고 건네주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죽지 않는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저것을 먹는 순간에 나는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먹지 않는다면 아내를 잃게 될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또 하나의 완전한 나 자신이라고 이렇게 칭송했던 그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나중에 만들어서 가장 또한 멋진 작품인 그 여자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담이 얼마나 그 순간에 망설임이 많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 사건, 이것은 이것이 가정의 관점에서 볼 때, 결혼과 가정의 관점에서 볼 때 미치는 영향은 부부 사이의 완전한 연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남편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아내가 서로 육체적인 결합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아내는 배신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해서 살을 맞대고 가정을 계속해서 몇백 년이고 이루어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자는 언젠간 죽게 될 것이고 남자는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연합이 깨진 것입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을 인간이 맛보게 하신 것이 부부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당연히 먼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으려는 마귀의 시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또한 부부 사이의 그 완전한 연합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작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제 태어난 그 첫 세대들이죠. 그 가인과 아벨은 서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둘 다, 물론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라고 대표되는 어떤 한 아들과 아벨로 대표되는 어떤 한 아들의 사건만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딸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교리적 이유들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4절의 표현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죠?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피가 있는 희생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뛰어난 희생물이었습니다. 피가 없는 농산물, 그것은 인간의 어떤 노동의 산물, 내 수고의 산물, 어떤 종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이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자, 그랬을 때 이 의로운 아벨을, 성경 분명히 아벨이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의로운 아벨을 시기해서 그 형인 가인이 아벨을 이제 쳐서 죽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가정의 관점에서 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자녀 사이에,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 친밀함,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있어야 할 그 완전한 친밀함이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형제 사이에 우애, 이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로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brotherly kindness 또는 brotherly love라는 단어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의 친절 또는 형제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 중에 굉장히 높은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형이 되는 것은 친형제 간의 형제 우애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처음에 이 가정 구성원 중에 가장 기본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파괴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관계인 이 자녀들 사이에서의 이 관계를 이제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기본 원칙인 한 남자와 한 아내의 육체적 결합의 이 원칙을 깬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중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원칙, 즉 1대1의 결합의 원칙을 깨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서로 취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들의 딸이 무슨 가인의 후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결혼하면 거인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욥기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인간 여자와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종족이 이제 생긴 거예요. 아마 이때 짐승과의 그러한 관계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화에 나오는 뭐 반인 반수 같은 것들이 아마 당시에 그 존재했던 것들의 이 어떤 인류의 기억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러한 전설들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자 이때에 이제 그 이 발생한 이 효과 이것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이라는 개념에 미친 효과가 뭐냐 이것은 바로 동종 결합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영들이라 그랬어요. 천사는 기본적으로 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이 없으시듯이 천사도 몸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천사가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습니다. 스랍과 그룹은 몸이 있죠. 날개도 있죠.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성의 형태로 100% 몸을 입게 되고 인간 여자와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중에 지금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간에는 이렇게 육체적 결합이 서로 상호 간에 육체적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예를 들어서 식물이 육체적 결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인간이 육체적 결합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짐승과 영들이 영적 존재들이 육체적 결합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짐승과 인간과 영들 또는 짐승과 천사들이 성적 결합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종 결합의 원칙이 이때 이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다른 종들 이종 간의 결합에 의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못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급속하게 만약에 그런 일이 온 인류에 만연하고 그걸 방치한다면 급속도로 인류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인구수가 확 줄면서 망하는 거예요. 자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정의 그 어떤 기본 질서들과 원칙들을 계속해서 파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약속하시죠. 이건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아들인데 이것을 기다리다가 지친 사례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라로 바뀌기 전에가 사례였죠. 이 사례가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자기의 여종인 하갈 이집트 여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죠. 하갈과 결혼하도록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정식 아들 대우를 잘 못 받게 되죠. 그러면서 어쨌든 첩과 서자,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첩과 서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대에까지 미치는 이 인류에 대한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슬람 국가 주변의 이슬람 국가의 상당수가 지금 이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가정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적 결합,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여자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의 원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 여자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사례를 부추겨서 사례를 자극해서 어쨌든 이유야 뭐 천 가지 만 가지를 마귀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파괴한 것은 뭐냐? 1대1 결합의 원칙을 여기서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로 이렇게 가는 이제 사건이 거기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소돔의 남자들을 마귀가 부추겨서 그 도시에 찾아온 천사들과 성적인 결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추기는 것입니다. 성적인 결합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결혼의 가장 기초적 개념은 성적 결합이에요. 결혼식을 올려야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이제 생기는 절차인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 결혼에 대한 최초의 그 제도를 제정하신 장면에서 결혼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연합하여, 그렇죠?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소돔의 남자들이 천사들과 결합한다고 할 때 이것도 사실은 결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서 노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정의 관점에서 볼 때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또한 동종결합의 원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천사와의 성관계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깨지는 것은 뭐냐면 남녀 결합의 원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이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남성과 남성, 이제 천사도 지금 남성이란 말이죠. 근데 소돔에 있던 늙은이부터 아이들에 이르는 모든 남자들이 다 뛰어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성으로 있는 이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결합의 어떤 원칙, 이것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종 결합의 원칙도 파괴되고 남녀 결합의 원칙도 파괴되는 거예요. 최소한 노아의 때에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할 때 이때는 최소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남녀결합의 원칙도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창세기 19장에서 이 롯이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데,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천사들을 이렇게 우리한테로 넘기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롯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나에게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인 딸들이 있으니까 그 딸들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롯이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의 그 어떤 그 유리한 지역인 그 소돔 쪽,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다가 그 안에 휩쓸려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여기에서 결혼과 가정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발생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존엄성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처녀 딸들을 이런 식으로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관계 자체가 결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신의 딸들을 내주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혼은 굉장히 존귀한 것인데 이 존귀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시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롯의 가족이 나오다가 이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롯과 두 딸입니다. 아빠와 두 딸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안 가고 산으로 가서 동굴에 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딸이 생각할 때, 야,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 딸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부녀간의 성관계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녀간의 결혼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결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는 그 이 아담의 첫 자녀들의 세대에는 당연히 수평적 결혼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사이의 결혼, 그렇잖아요.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겠어요? 당연히 자기 자매, 육신의 자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로부터 나온 그 자녀들 중에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이 아들과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고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시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습니다. 모세의 법 이후로 그걸 금하셨어요. 당연히 그 유전적 어떤 그 이 유전자의 파괴, 계속해서 그 근친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생기는 유전적 결함,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쨌든 지금은 금하셨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허락되었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수직적 결합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의 그 자녀들 사이에서 결혼은 허락이 되지만 아담과 아담의 자녀 간의 또 다른 결혼, 이런 것들은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롯의 두 딸과 롯이 지금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수직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아마도 창세기 10장에서 그 이제 등장하는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 결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의 아내가 이제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자로 알려져 있고, 이 모든 이교도들의 여신 숭배 사상의 기원이 되는 여자입니다.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라는 이 사악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 니무롯이 죽었을 때 자신의 아들 담무스와 이제 결혼을 이제 함으로써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이 지금과 비슷한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들의 결혼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결혼이 이제 그때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관점에서 볼 때 파괴된 것은 뭐냐? 가족 구성원 간에 그것도 수직적인 가족 구성원 간에 이제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또 이 마귀가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첩을 두게 합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갖게 하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로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지금 한참 지나서 또 지금 첩을 두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마귀가 부추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때 나이가 아마 아브라함이 한 140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때에 이렇게 또 자녀를 낳는 것도 이것도 또 하나의 기적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여기서도 이 그두라라는 이 첩을 통해서 낳는 그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은 미디안 족속이 있는 것이고 미디안 그 다음에 아시리아 할 때가 아수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또 한 번 1대1 결합의 원칙이 이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가면은 이제 그 유명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여차여차 해서 이제 형에게 장자권을 이제 속여서 빼앗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갔을 때 거기에서 라반의 그 딸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 중에서 그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식 날 들어와 있는 것은 레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라반의 어떤 잔꾀였고 야곱 일 잘하는 그 야곱을 붙들어 두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원치 않게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또 지금 1대1의 결합의 원칙이 파괴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두 아내가 서로 그 아들 경쟁을 하다가 자신의 몸종들인 실바와 빌하라는 두 여자도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대1의 결합이 왕창 깨진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바쁜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씨를 번성하게 하셔야 되는데 한 여자 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겠어? 바쁜 시간에 그냥 여러 아내를 줘야지.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기껏해야 7, 80년 사는 우리 현대에도 지금도 자녀들을 10명 이상씩 낳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라헬 한 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열두 민족을 구성하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여자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죄성,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에게 지금 아내가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또 서로 간에 또 가정의 어떤 그 연합은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되었겠습니까? 서로의 질투와 이런 모함과 이 얼마나 이런 가정사가 복잡했겠습니까? 아내들 사이에서. 그 자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 태생의 자녀들과 또 다른 태생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작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열두 민족을 구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맞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러한 과정이 필요해서 그냥 이 일부다처 중혼을 그냥 이렇게 일부러 계획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 그래서 지금도 일부다처를 시행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있는데, 이제 몰몬이라든가 또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다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모형이 아닙니다. 자, 이제 창세기 34장에 가보니까 디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오는데, 디나는 야곱의 딸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이라는 도시로 이제 구경을 나갔다가 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통치자죠, 그 도시의 통치자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 일 때문에 분개한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아파서 쩔쩔매고 있는 시간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남자들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합법적인 결혼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관계의 원칙이 깨진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강간의 형태로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이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를 자꾸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마귀는 보디발의 아내를 부추겨서,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유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그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수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첫째 아들이 죽죠. 하나님 앞에 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보고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일으켜 세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째 아들 오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다 그러죠.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셀라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또 셀라까지 죽는 것을 염려해서 이 다말에게 이제 유다가 너 집에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막내가 이제 셀라가 컸는데도 이 유다가 자기 이 다말에게 이 셀라를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다말이 꾀를 내 가지고 유다가 어느 여차여차해서 어디를 가는 동안에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자, 여기 이걸 가정의 관점에서, 결혼과 가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유다가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며느리와 간음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창녀짓을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29절에서 명백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몸을 팔게 하여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그 땅이 행음에 빠져 사악함으로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여기서 지금 가정이 지금 거의 지금 너덜너덜하게 지금 이렇게 걸레처럼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폐륜이 여기서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일상사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이 간음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레위기 20장 12절에서 금하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혼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카오스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가보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특별히 그 야곱이 자기의 열두 아들 중에서 특별히 편애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기도 했고 또 늙어서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심한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았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기까지 하지는 않고 이제 종으로 팔아버리지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 사건도 우리가 가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결혼과 가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마치 그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이 형제의 사랑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 형제의 친절, 형제의 사랑, brotherly love,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이 형제 사이의 이 사랑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지간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끝까지 좀 잘 이렇게 우리 가보십시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1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강성해졌을 때 파라오가 위협을 느껴가지고는 어떤 계책을 쓰냐면은 히브리인들 중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중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대량 학살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량의 유아 학살, 홀로코스트 사건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통해서도 또 한번 재현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생아인데 자기가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열매로 낳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겨서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이 부모들은 그야말로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히브리인 부부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일한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신생아를 낳자마자 빼앗겨서 그 아이가 그렇게 살해되는 모습을 그렇게 보는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관점에서 볼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혼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다산, 이 다산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다산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멀티플라이 되도록 말씀하셨어요.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그런데 이 남자아이들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번성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지역의 그 사람들, 함의 자손, 가나안 땅의 그 이 족속들을 통해서 인신 희생 제사를 가르쳐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그런 거를 본받아서 행했습니다. 자, 이건 가정의 관점에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 이것은 본성적인 애정이 가장 강력한 끈으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애를 아까 이 파라오나 이 헤롯에게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죽임으로써 신을 경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본성적인 애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마귀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짐승과의 그 성관계, 수간 이것을 가르쳐 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또 결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동종결합의 원칙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파괴시켜 놓은 것입니다. 천사들과의 그 성관계 문제와 비슷한 것이죠. 자, 이 밖에도 마귀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각종 그 비합법적인 결혼관계, 이 성관계를 가르쳐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0장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그녀의 어머니를 동시에 취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 금하시는데 이런 걸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한 남자가 자기 형제의 자기 그 이 아내의 어떤 그 이 누이 아내의 형제들을 같이 취하게 하는, 죽지도 않았는데 자매를 함께 취하게 하는 이런 걸 가르쳐 놓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아마 첩이겠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마귀가 세상에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들만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본 바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시간이 다, 인류 역사의 시간이 다 갔어요. 이제 그야말로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 결혼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인 한 남성과 성인인 한 여성의 합법적인 결혼,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금 전 세계에 모든 영향력을 발휘해서 매스컴과 인터넷과 뮤직비디오와 아이돌들과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아주 아주 총공세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제외한 모든 이 혼외정사,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가 됐건 외도가 됐건 이러한 것들을 만연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 왔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게 더 이제 급속하게 이제 퍼지는 것입니다. 동성결합, 호모, 레즈비언 또는 이종결합, 인간과 짐승의 결합이나 인간과 천사의 결합, 이런 것까지 이제 짐승과의 결합까지도 이제 또는 호모 레즈비언의 결합까지도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인간과 천사의 결합은 특별한 때에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멸하시기 직전에만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만연한 그 상태는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나타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이것이 이제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량 유아 살해, 인신제사를 통해서 또는 파라오나 헤롯을 통한 이러한 국가 공권력을 통한 이 유아 대량 학살, 이런 시도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인류를 공격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폐지합니다. 혼외정사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낙태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대량 유아 살해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낙태는 명백하게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자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량 지금 낙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엄청난 그 아이들이 하루에도 엄청난 수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낙태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여러 나라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제 앞으로 소아성애 이것도 합법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종결합 이 천사와의 이 관계도 분명히 이제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귀가 이러한 어떤 기존 옛날부터 행했던 방식을 총동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는 또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극심한 페미니즘입니다.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여자가 열등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동등해요. 남자가 동등한 것이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귀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어떤 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 남자들이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를 이 극도로 이렇게 대립하도록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게 이 페미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은 사실 성 정체성이 일단 구분이 돼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떤 편가르기를 일단은 좀 편을 구분을 해놔야 서로가 싸울 수 있는 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이렇게 성 구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서로를 싸우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뭘 획책하고 있는 것이냐면 성 개념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거예요. 외과적 수술과 약물을 통해서 성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타고난 성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 방법이라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는 사람들에게 성 구분 자체를 모호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성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드로진이라는 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성, 메일, 피메일 말고 안드로진이라고 하는 그 성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혼합된 형태다. 그러니까 중성적 혹은 양성적 성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바이젠더라는 또 하나의 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남성이 됐다 여성이 됐다 바뀔 수 있는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이젠더라는 게 있는데 남성, 여성, 제3의 성 이 세 개를 나는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편리할 땐 남성이 됐다 여성이 됐다 제3의 성이 됐다가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팬젠더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젠더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난 다 가지고 있다. 자탕인 것이죠. 젠더 플루이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 정체성이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미친 짓이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마지막 세대를 사는 수많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참신하고 이게 지금 어리버리한 사람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통해서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남자 장난감 갖고 놀고 여자는 뭐 고무줄하고 이런 거 시키지 마라. 그런 거 시키면 안 된다. 교사가 처벌을 받는, 유치원 때서부터 교사를 처벌하는 그러한 지금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호모 레즈비언 뭐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을 욕하면은 법으로 처벌을 하는,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보내고 법으로 처벌을 하는 그러한 지금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런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좋은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이런 것들을 끼워놓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사악한 것입니다.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 개념 자체를 해체한다는 이것은 그야말로 마귀의 그 가정 해체, 가정 파괴 작전 중에 정말 백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기발한 거예요. 참 기발한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듯이 인류 역사 안에서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과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신성한 정말 이 참 거룩한 이러한 이 어떤 제도, 이것은 마귀로부터 샌드백 맞듯이 그냥 그렇게 계속 두드러 맞은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나태하게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귀는 역사상 가장 과격하고 가장 혁명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결혼과 가정의 개념을 전 지구적으로 파괴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듯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모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예요. 혼돈, 혼돈스럽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거 좀 잠깐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개역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혼돈부터 시작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혼돈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이 형태가 없었다 그런 거예요.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이제 점점 또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비어 있는 상태로 처음에 일단은 만드셨다는 얘기지, 뭔가 질서가 없이 막 그냥 카오스, 혼돈의 도가니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혼돈은 마귀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다. 전통적인 개념의 이 정상적인 남녀의 결합에 의한 가정은 더 이상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가정은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다처, 다부일처 이런 가정 여기 지금 없습니다. 남자끼리 결혼해 있거나 여자끼리 결혼해 있는 가정 여기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수술을 해서 성별을 바꿔가지고 결혼을 해 있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짐승과 결혼을 해 있는 사람 여기 없어요. 천사와 결혼을 해 있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자녀를 인신 희생물로 드리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부녀 간에 또는 모자 간에 결혼해서 여기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즉 첩과 결혼해서 여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며느리와 간통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마귀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모든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합법적인 결혼 외에 성관계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나 또는 혼외 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낙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아 사례라 그랬습니다. 우리 간에 형제 사례에 시도를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마귀적인 페미니즘의 교리에 물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학생들서부터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요. 여자애들 사이에서 중학생들부터 해서 이 페미니즘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성정체성에 이 혼란을 겪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난 왜 남자가 끌리지? 난 여자인데 왜 여자가 끌리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마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개는 방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우리가 어떤 것에는 또 취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방식에 따라서 정상적인 형태로 생물학적으로 결혼해서 정상적인 형태의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그리스도인 가정,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정말 복되고 정말 귀한 그러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못 산다고, 우리가 흙수저 집안이라고, 우리 애들이 머리가 이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좋은 대학 좀 못 갔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가정.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의도하신 그 정상적인 가정을 지금 여기 이루고 계시잖아요. 지구에 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리스도인 가정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것들에만 집착을 하게 해서 나는 불행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러한 모든 마귀들의 이 가정 파괴의 이러한 불화살들을 우리가 막아내면서 이러한 정상적인 가정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 사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혼인을 금한다 그랬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형태의 혼인 제도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 표현된 대로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그리고 그런 시도는 언제 극심해지냐? 마지막 때에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 때, 그렇죠? 마지막 때에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파괴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혈안이 된 이 가정, 이 가정을, 결혼과 가정을 목숨을 걸고 지킬 그런 의지가 다 있으십니까? 예, 꼭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